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8절 제가 9절까지만 다시 한번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마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메섹 도상의 하늘의 빛과 주님의 음성. 첫 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으로는 암흑의 사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사울 곧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붙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던 열심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과 같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라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맹신의 칼을 들고 열심을 내서 다른 나라의 도시인 다마섹가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정오쯤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 빛,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 큰 빛이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일행을 땅바닥에 엎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보내려는 이 사울을 빛의 포로로 붙잡으신 것이 됩니다. 왜 주님은 그를 붙잡으셨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망을 향해 달려갔던 불안당 같은 사울을 바울로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다시피 그를 당신의 사명자로 삼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또 은혜가 그를 붙잡으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죠. 그 일러줄 사람 이름이 뭐냐? 아나니아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일단 다마섹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주님이 예비해 주신 아나니아를 만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하튼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함으로 그 내막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울이 뭐 한순간에 장님이 됐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가서 사도행전 오늘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했습니다. 장님이 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게 뭐냐? 기도에 집중을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 또 이 사울이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이 사흘 동안에 그 길 위에 나타나신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음성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사울 입장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도 뭔가 보이는 내용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이 사울이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사울을 돕도록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사울에게 즉각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저는 이 내용을 놓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왜 사울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처절한 고통과 그 고독 속에 홀로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사울을 찢는 기간이 바로 이 3일입니다. 사울을 깨트리는 철저히 부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그 기간이 3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들기 위해 3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돼야 될 사울의 마음이 바뀌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깨닫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눈을 부수고 새로운 눈을 그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적 교만을 완전히 때려 부수는 과정이 바로 이 3일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동년배들 사이에 그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따를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그만큼 열심인 자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적인 면에서도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에게 좀 자랑을 하라 한다면 자랑할 게 있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했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멸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의 신앙 문제 없어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이 바울은 사울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율법 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성경은 구약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 가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러한 자가 사울입니다. 또 심지어 자기의 그 학문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학문이 자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자기만큼 정말 이렇게 확실하고 깊은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소 출신으로서 당시 율법의 최고봉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실력자다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소가 중요하냐? 왜 이 다소란 내용을 이 사울이 앞장을 쓰며 자기를 소개할 때 그 다소 출신한 것을 자랑했느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다소는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50만 명의 도시라는 것은 손가락에 다섯 손가락에 낄 정도 대가 이 로마 시대 때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다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 유명한 대학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이 세 두 군데 유명하죠. 그 두 군데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학문적으로 그러한 그 깊이가 있는 정말 명성을 떨친 곳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소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하면은 한마디로 율법의 최고봉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말리엘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힐렐입니다. 힐렐. 지금도 이 유대인들 또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이 지금도 저희 주석책에도 있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최고 학부의 최고의 그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최고로 열심히 냈던 자가 나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그 정통성과 심오함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장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안에 있는 이 영적 교만을 띄어내는 제거하는 일이 우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빛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껏 체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 또 자기가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그 주님이 아무리 부활했다고 하지만 믿지 못했죠. 근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 또 그것도 그 주님과 자신이 대화를 한 것에 대하여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누구 아무개야 불러준다면 그 내용 하나로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사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 그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참 놀랐죠. 아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 죽은 예수가 왜 내 눈앞에 나고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 뭐 제자를 잡아넣는 것이 핍박하는 건데 예수님은 네가 날 핍박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망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핍박하러 온 자를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자기를 예수의 증인과 종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에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만나고 들었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얘기한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로만 들어왔던 예수, 막연히 이단의 괴수로만 생각했던 예수,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네 발로 서라라는 말은 단순히 일어서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네가 예수님이 과연 네가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지금 서 있는 줄 알고 있느냐? 한번 네 자신을 뒤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좁디좁은 인간의 생각에 주님을 집어넣어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장성한 신앙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옆에 헌금 잘 드리고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우리가 사울이었지만 하여튼 기도했어요. 울부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온통 흠덩어리야. 이러한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그는 체험을 한 겁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정말 문제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양심에도 거칠 게 없는 나인데 내가 기도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고 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죄가 나를 끌어서 사망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사울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끌려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기의 신세를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냥 사도 바울의 얘기로만 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 안에 정말 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과 육에 속한 경향과 영에 속한 경향을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잘났어. 다 남이 잘못이야.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저자 때문에 내가 다 교회이고 뭐고 다 망쳤어. 다 남 핑계를 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결국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자기의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을 회개하며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의 그 영적 교만과 자기가 본다고 하는 거, 자기가 듣는다는 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가 볼 때는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회개의 이 언어의 내용을 보면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다 보니까 비춰보니까 온통 모순덩어리고 온통 어둠이고 온통 냄새 나는 거야. 이게 보여지지 않을 때, 관점이 변화되지 않을 때 다 남 탓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자기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 내용 하나님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너 네 옷 벌거벗은 거 참 하나님 참 감사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얘기 안 합니다. 야, 너 옷 부순 건 누가 너한테 얘기했냐? 너 왜 어디 갔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나무 뒤에 숨었냐? 옷을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하체가 없고 내가 벌거벗음을 알았습니다. 누가 벌거벗음을 가르쳐주냐? 그 관점이야.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온유하게 말씀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해야 됩니다. 자꾸 딴 생각하니까 야,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먹었냐? 열매 먹었냐? 그랬더니 거기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꼭 부러져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면 절대로 회개, 죄의 문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또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놓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순간에 많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지으라고 해서 다 쳐놓고 정말 아름답게 다 마무리 쳤는데 이 교회 다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러주시면 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거 계속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쪼아오리면서 아니 왜 예비하셨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면 채우는 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채워주십니까? 저 솔직히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 순간 기도하고 있지만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결국코 우리들을 저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절대 저버린 거 아닙니다. 결코 또 주님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자식, 사업이나 인간관계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 즉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로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송장보다도 지독한 악취가 나는 거, 못난 자아와 그 죄의 실체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 내용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내용을 주님은 제발 좀 깨닫고 그 내용을 좀 버려라 하고 침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회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탄 배가 폭풍에 휩싸였고 요나는 마침내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뒀다고 요나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진 요나를 딱 삼켜버렸어요. 한마디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목숨을 건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된 물고기였다면 그 물고기는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육지에 요나를 토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꼼짝없이 온갖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 찬 그 더러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역시 요나에게는 3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흘 동안이나 썩고 냄새 나는 그 뱃속에 홀로 갇히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요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절망의 심연 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어디로 돌아서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2장 1절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울로 인해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 생활 가운데 거두어 가실 때 불평불만하며 영생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을 순간이나마 외면하신 일은 없습니까? 우리를 참다운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사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 와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랑절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는 절대로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영적 장성한 자로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흘 동안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내가 이 사흘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great grace and love through your words today.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를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that you have caused us to look back to see if we have lived jealously before you, but not in our zeal, not in our righteousness.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달려가게 하셨지만 주님의 침묵에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You have called us, built us up, and made us learn, but there are so many times when your silence leaves us all perplexed and at a loss.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나의 신앙에 문제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를 깨우쳐 주심을 저희들 또한 오늘 깨닫습니다. I realize again today that you have not abandoned me, but have caused us to examine ourselves to find out what is wrong with our faith, and that through eternal earnest prayer, by your revealed wisdom and grace, you will show us where to run.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과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향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Our Father, reveal to us your will and your desired way so that we may not fall short in doing your will.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줄 믿사오니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s each of us examine our lives, repent and learns in faith in the direction you want us to go, we trust that we'll be of one mind to fulfill the mission you have given us. So send us your spirit of enlightenment so that we may enter into all your work with joy. We ask this is in everything we say and do in the name of Christ our Lord. Amen.